VOA 세계뉴스입니다. 중국군이 타이완과 마주한 해역에서 상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어제 훈련 영상을 공개하면서 최근 제73집단군 모합동 여단이 푸젠성 남부의 한 해역에서 해안기지를 점령하는 실전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동남부 푸젠성은 타이완 해협을 사이에 두고 타이완과 마주한 지역으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핵심 교두보로 간주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한 영상에는 중국군 병사들이 공중 어모 속에 상대 해변에 상륙한 뒤 기지를 점령하는 장면 등이 포착됐습니다. 해방군보는 이번 훈련에서 특공대, 공병, 선박 전문가로 구성된 공격제대를 여럿으로 나눠 연속적으로 병력을 투입하는 전술을 선보였다며 각각 다른 단계들에서의 전투 임무 훈련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 영상 공개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타이완 차이잉원 총통이 지난 9일과 10일 신해혁명 110주년 연설과 타이완 쌍십절 연설에서 각각 통일과 타이완 주권 확보를 강조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이 오늘 화상회의를 열고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주의 위기 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가 주관하는 이번 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외 유럽의 G20 국가 정상들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이 참석합니다. 앞서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어제 열린 EU 장관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인도주의적 경제사회적 상황은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보렐 대표는 우리는 탈레반 과도정부를 국제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인도주의 재앙사태를 막기 위한 조정된 접근법을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상호 합의한 관여 규칙을 준수하면서 우방들과 함께 항공기를 통한 물자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같은 날 아프간 주민들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탈레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아프간 주민들이 집단적인 처벌의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북부 산시성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 피해의 여파로 중국 내 석탄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오늘 기준 정저우 상품거래소에서의 화력발전소에 공급하는 석탄 가격이 10% 가까이 급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시성은 중국의 최대 석탄 생산지로 올해 중국 전체 석탄 공급량의 3분의 1이 산시성 내 광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산시성 당국은 이번 홍수와 관련해 석탄 광산 60개와 비석탄 광산 372개의 채굴 작업과 위험한 화학공장 14개의 운영을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BBC 방송은 현재 중국이 심각한 석탄 재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산시성의 석탄 채굴 중단은 전력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전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8일 석탄 광들의 공급량을 늘리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유니세프 UN 아동기금은 19,000명의 난민 아동이 올 들어 파나마와 콜롬비아 사이 위험한 밀림지대를 건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유니세프가 지적한 밀림지대는 87km에 달하는 거대한 밀림과 늪으로 이루어진 다리엔 갭으로 실종자가 자주 발생하고 마약 범죄 조직까지 준동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유니세프는 올 들어 다리엔 갭을 건넌 아동은 19,000명으로 지난 5년의 수치를 합한 것보다 약 3배 많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리엔 갭을 건넌 난민의 5분의 1은 아동이었고 이 중 절반이 5세 미만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 들어 다리엔 갭을 밀림지대에서 적어도 5구의 아동 시신이 발견됐고 부모 없이 파나마에 도착한 150여 명 아동 가운데 일부는 신생아였다며 이 같은 수치는 전년에 비해 약 20배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이 밀림지대를 건넌 난민들은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남미 50여 개의 국적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프랑스 내 야채와 과일 제품의 플라스틱 포장 판매가 단계적으로 금지됩니다. 프랑스 환경부는 어제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을 목표로 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내년 1월부터 둥근 토마토 등 약 30개 과일과 야채류는 플라스틱 포장 없이 판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동정입니다.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이 주적이 아니라면서도 국방력 강화를 핵심 국가정책으로 천명하며 핵무력 증강 지속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미국인이 지난해보다 줄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사전이 최근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인 위상을 반영해 오빠 등 한국어 단어 26개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4도, 낮 최고 16도에서 24도, 바다의 물결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한국이 주적이 아니라면서도 국방력 강화를 핵심 국가정책으로 천명하며 핵무력 증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또 이례적으로 전남회라는 형식으로 첨단 무기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11일 3대 혁명 전시관에서 개최한 국방발전 전람회 자위 2021 기념연설에서 한반도에 조성된 불안정한 현 정세하에서 그에 상응한 군사력을 부단히 키우는 게 지상 책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강력한 군사력 보유 노력은 평화적인 환경에서든 대결적인 상황에서든 주권국가가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당위적인 자위적 의무적 권리이고 중핵적인 국책으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북한 앞에 조성된 군사적 위험성은 10년, 5년 전, 아니 3년 전과도 또 다르다고 진단하고 우선 강해지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년 전인 2018년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를 계기로 한반도의 봄이 조성된 시기로 이후 2019년 4월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지금까지 미북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자신들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미국이나 한국 등 특정 국가 또는 세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을 겨냥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면서 동족끼리 무장을 사용하는 끔찍한 역사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미국을 한반도 정세 불안정의 근원이라며 미국이 최근 들어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스텔스 전투기와 고고도 무인 정찰기 도입, 미한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미사일 개발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도를 넘은 노골화된 군비 현대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군비 현대화 명분으로 대북 억지력을 내세우고 북한의 무기 개발을 도발로 규정하는 것은 강도적인 이중적 태도라며 북한의 자위적 권리를 훼손하려고 할 경우 용납하지 않고 행동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이 한국의 자신들에 대한 이중 기준을 비난한 데 대해 남북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자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남북관계라는 게 어느 일방의 기준을 일방적으로 요구, 관철하는 방식으로 풀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기본 생각이라며 그간 마련된 여러 남북 간 합의를 기준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중기준과 관련한 이견과 입장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김 위원장이 미국과 한국을 주적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국방력 강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힌 것은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 상황을 자신들의 핵무력 증강 활동의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나만 안 한다라는 것은 주권국가로서의 자위권 행사를 나만 제약당하고 있다라는 논리가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 주변 국가들이 개발하고 있는 무기의 규모라든가 장비의 어떤 수준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냉전 시기를 이미 뛰어넘은 지가 오래됐거든요. 북한이 보기에는 이제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자신들의 무기 개발의 명분을 포괄적인 전쟁 억제력이라는 차원으로 이제 이걸 끌어올릴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홍 박사는 김 위원장이 국방력 강화의 당위성을 집중적으로 주장한 연설 기조로 볼 때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풀이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행한 시정연설 내용을 이번에 보다 구체적이고 공세적인 태도로 재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교수는 미국이나 한국에 국한하지 않고 주변국 군비경쟁 프레임을 내세워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려는 게 김 위원장 연설의 핵심이라며 특히 한국을 약한 고리로 이중기준 문제를 압박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문제제기를 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북한의 그런 핵 개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북한이 저는 그걸 노리고 있더니 단순히 그냥 자신들의 것들을 받아들여라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도 철천지 원수라며 적대시했던 미국을 김 위원장이 직접 주적이 아니라고 언급한 것은 협상 의지를 보인 행동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출신 김진무 숙명여대 교수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사회에 북한이 평화를 지향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려는 의도도 깔려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이번에 개최한 국방발전전람회는 당창건 76도를 맞아 기획된 열병식을 대신한 새로운 방식의 무력시위로 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람회에 지난 5년간 개발한 무장장비들이 전시됐으며 김 위원장이 이 행사를 대규모 열병식에 못지않은 일대 국력시위로 선언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람회에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6형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55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이 전시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전람회를 통해 공개된 장비 등에 대해선 미한 정보당국이 분석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이 연설을 통해 협상 여지를 남겨놓으면서도 전람회를 통해선 핵무력 증강 의지를 동시에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협상의 의지는 분명히 보이는 거고요. 그러나 전람회를 통해서 북한은 사실은 단거리에서부터 중거리, 장거리까지 각종 탄도미사일에 모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식별 표시를 의도적으로 노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미국에게 지금 대화는 하겠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얻어지지 않으면 핵무력을 고도화하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김진모 교수는 북한의 이례적인 국방 전람회 개최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행사라는 점에서 자신들의 무기 개발이 정상적인 자위력 강화 차원의 활동임을 부각시키려는 계산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대규모 열병식은 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죠. 하나는 굉장히 호전적으로 보이는 게 하나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 심각하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김정은 정권의 어떤 독재성을 억압성을 부각시키는 효과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상쇄하면서도 자기들이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걸 다 보여주는 그런 효과를 얻고자 한 거죠.
전람회에는 정치국 상무위원들인 최룡해, 조용원, 김덕훈, 박정천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과 김 위원장의 의전을 맡은 현송월 당 부부장도 전람회장을 돌아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미국인이 지난해보다 줄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에 대해 비우호적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미국인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 KI가 2021 한반도에 대한 미국인 태도 보고서에서 공개한 이 같은 수치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였던 지난해 31%에서 13%포인트가 줄어든 겁니다. KI의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 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지난해 30%에서 올해는 49%로 급증했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지난해 39%에서 올해는 33%로 다소 줄었습니다. 북한의 핵포기가 중요하다고 밝힌 응답자는 86%로 지난해 84%와 비슷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 비우호적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75%로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했습니다. 미한 군사동맹과 관련해선 지금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지난해 22%에서 올해는 18%로 줄었습니다. 반면 그대로 유지하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22%에서 27%로 늘었습니다. 미한 동맹이 미국에 이익이 된다는 응답자는 64%로 지난해와 비슷했고 주한미군을 현재 2만 8,500명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지난해 49%에서 올해 50%로 비슷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북한과 핵 합의를 이뤄도 주한미군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41%에 달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나 중요하다는 응답자는 지난해 83%에서 올해는 79%로 다소 줄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지지하는 응답자도 지난해 53%에서 올해는 48%로 줄었습니다. 다만 미국이 북한 주민들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51%로 지난해보다 약간 늘었습니다. KIA의 이번 보고서는 여론조사기관 유고부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미국 성인 1,1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25%입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창건 기념연설에서 앞으로 5년 내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이번 연설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6주년 연설에서 앞으로 5년 안에 주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을 구체적으로 겨냥한 메시지는 없었고 핵이나 미사일 관련 언급도 없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 CNA의 켄 골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11일 VOA에 김 위원장이 이번 연설을 통해 현재 경제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대내외적으로 전략적인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It is definitely probably the toughest time since he's been in power. He's got the COVID situation, which has led to a self-imposed lockdown. He's got natural disasters.
고스 국장은 현재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와 자연재해, 제재 등을 모두 직면하면서 경제를 운영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김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주민들을 돕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우리는 내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며 제재 해제를 촉구했다고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And the one way you can show us that your policy has changed from being hostile to being engagement would be to lift sanctions. I think that's the unstated message.
김 위원장이 경제에 집중할 때 대외적으로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는 제재를 해제해야 적대 정책이 관여 정책으로 바뀐 것을 알겠다라는 점이라며 국제 사회가 이 점을 잊지 않도록 북한이 계속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다고 고스 국장은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도 11일 VOA에 김정은이 미국과 한국에 보내는 직접적인 메시지는 없었지만 강력한 간접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reading between the lines, you know, he is still blaming everything on external factors. You know, whether it's COVID, whether it's natural disasters.
맥스웰 연구원은 행간을 읽으면 김정은이 아직도 모든 것을 외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코로나, 자연재해, 가장 중요하게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탓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대화에 참여하는 대가로 제재 완화를 요구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의 수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11일 VOA에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북한의 성명들은 물론 국내적, 대외적 성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he doesn't necessarily have to mention sanctions. He doesn't necessarily have to mention the United States or Korea to basically get our attention vis-a-vis sanctions.
김 연구원은 김정은은 제재나 미국,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아도 미국과 한국이 특히 코로나 시대의 북한 내부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연설은 미국과 한국의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신호라며 김정은은 그 말을 대놓고 하지 않아도 전달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또 이번 연설이 김정은이 국내 상황을 정리하고 통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사상을 언급한 것도 주민들의 충성심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김정은이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김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11일 VOA에 올해 김 위원장이 집권 이래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다며 이번 연설에서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사상 초유의 난관이 겹사였다. 엄혹한 정세 등을 언급하며 현재 직면한 어려움을 시인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경제 성장의 동력인 무역과 시장 활동의 위축을 최악의 경제난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2017년 본격화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 국경 봉쇄가 겹치면서 북한의 무역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2,87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브라운 교수는 그 액수는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라며 극도로 낮은 수준에서 조금 올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중 국경을 다시 연다고 해서 북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보다 근본적으로 북한 경제가 너무나 집단적이고 심각한 국가 통제 하에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I don't see anything in what he's been saying is a new policy line. He's sort of thinking, well, we have a need to have a better plan. You know, well, what is the plan? That's
브라운 교수는 김 위원장이 이번 연설에서 정책 방향과 관련해 아무런 새로운 것을 보지 못했다며 더 좋은 경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듯한데 그 계획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김 위원장이 10년 전 집권 초기에 공장과 농장, 기업에 자유를 주며 탈중앙화를 추진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며 사유화를 추진해야 경제적 난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발표한 5개년 계획들은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최근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상황보고서에서 북한 내 심화되는 경제난과 민생악화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장기적이고 엄격한 코로나 대응 조치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일반 주민들 사이에 인권 침해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최근 수확기를 맞아 가을거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경남북도 일대의 식량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북한은 한해 농사의 결실을 거둬들이는 가을거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옥수수, 즉 강냉이 수확은 9월에 끝났고 최근에는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북도에서 벼수확이 한창입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대성시 송도 남세조문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도 가을거지 준비를 깐지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추수를 독려하는 기사를 싣고 올해 국가정책에서 제일 중대사는 농사를 잘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올해 작황이 평년작에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운영하는 한반도 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서는 최근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해 북한의 올해 곡물 생산량이 예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쌀과 옥수수, 감자 등 모두 440만 톤의 곡물을 생산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8월 이후 폭염과 함께 비료 부족 등으로 농사 여건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8월 달 내내 폭염 그거 기온이 꽤 높았어요. 8월 달에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안 왔죠. 8월 달에.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황해도, 황해 남북도, 평안 남북도 거기가 곡창지대니까 그쪽에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가을 거지는 시작됐지만 북한의 식량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선 벼베기는 시작됐지만 추수는 12월이 되어야 끝납니다. 추수를 하려면 논에 물을 빼고 벼를 베야 합니다. 그 후 벼를 말린 다음 벼단을 탈곡기가 있는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그런 다음 탈곡을 하고 곡식을 자루에 담아 국가 수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시와 군에 설치된 양정사업소가 곡물을 도중에 배급하거나 판매합니다. 기계화가 잘 된 한국에서는 벼베기부터 탈곡까지 모든 작업이 현장에서 콤바인 기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북한 협동농장에서는 수백 명이 달라붙어 벼를 베고 이를 옮겨 탈곡을 해야 하기 때문에 12월이 되어야 햅쌀이 시중에 나올 수 있다고 탈북민들은 말합니다. 함경남도 함흥에 살다가 2001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박광일 씨입니다.
지금은 거의 인력이 동원돼서 40일 내지 많게는 60일까지 그 낫을 가지고 그 가위급이라 하는 경우가 요즘은 기본적입니다.
북한에서 식량난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요인은 쌀 가격이 올라 주민들이 식량을 구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Because people have to eat. So there's a market for rice that has a much higher price.
북한의 배급 제도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현재 배급을 타는 사람들은 당 간부나 보위부, 교원, 안전원 같은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주민들은 개인 장사를 하든지 각자 돈을 벌어 장마당에서 쌀과 옥수수를 사 먹습니다. 4인 가족이 1인당 쌀을 500g씩 먹는다고 치면 하루 한 세대에 필요한 양은 2kg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는 60kg이 필요합니다. 종전의 장마당 쌀값은 킬로그램에 4,000원 선이었습니다. 따라서 한 가족이 장마당에서 쌀을 사려면 한 달에 24만 원이 필요합니다. 미화로 30달러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7월 들어 쌀값이 크게 올랐다는 겁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에 따르면 북한의 쌀값은 7천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과거 24만 원이었던 한 달 식량 구입비가 두 배 가까운 42만 원이 된 겁니다. 과거처럼 개인 장사가 잘 되면 중간층 주민들은 이 정도 돈은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장사를 하려면 중국에서 물품이 들어와 시장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북중 국경 봉쇄 이래 21개월 넘게 중국에서 물자 반입이 끊겼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돈이 없어 식량을 사 먹기 힘든 실정이라고 북한 지인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는 NK 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는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돈을 벌 길이 없는 거예요. 중산층이랄까요? 중가운데층 그런 가족들도 전혀 이제 신사알밥 못 먹고 이제 옥수수로만 기니를 연다는 그런 소식을 저는 알고 있어요.
실제로 돈이 없는 북한의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값이 싼 옥수수로 끼니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북한에서 옥수수 가격은 쌀값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10월 1일 북한의 쌀값은 5,600원인 반면 옥수수 가격은 3,000원입니다. 옥수수 수확이 9월에 끝났는데도 가격이 여전히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주민들이 쌀 대신 비교적 가격이 낮은 옥수수를 사고 있다는 뜻으로 기근의 신호라고 브라운 교수는 말했습니다.
So whenever it gets, corn gets higher than 2-1, like right now, that probably means a little bit of some hunger because people are substituting corn for rice.
특히 함경남북도와 양강도, 자강도, 강원도 일대는 연말까지 식량난이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산이 많은 곳으로 그동안 중앙의 공급보다는 중국과의 공식, 비공식 무역으로 식량을 조달해 왔습니다. 따라서 북중 국경 봉쇄가 풀리지 않는 한 함경남북도의 식량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권태진 원장은 말했습니다.
양강도부터 그 함경남북도 뭐 주로 거기가 해당이 될 텐데 사실은 중국에서 그 식량이 건너와야 되거든요. 예년 같으면은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국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공급을 한다 해도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취약되지만 뭐 그 식량이 돌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배급도 안 되고 취약계층은 사 먹어야 되는데 특별한 지금 그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식량난이 적어도 연말까지는 그대로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15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식량난을 공식 시인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은 시장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지난 6월 8일 국회 보고를 통해 북한 당국은 쌀 가격을 4,000원, 옥수수는 2,000원이 넘지 않도록 통제하고 이를 어기면 총살하겠다는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시장 통제는 부분적인 효과를 내는 데 그쳤습니다. 쌀값은 7월 들어 6,000원대로 떨어진 이후 줄곧 5,200원에서 5,600원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농업을 오래 관찰해온 권태진 원장은 북한 당국이 재고가 부족해 쌀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곡물 가격을 잡으려면 당국이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주요한 그 중요 시장마다 식량 공급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시장 가격보다는 좀 낮은 가격으로 식량을 이제 당국에서 공급하기도 했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근데 그게 당국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별로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가격을 낮추기는 예쁘죠.
북한의 식량난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주요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지난 8월 10일 남북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끊었던 북한은 10월 4일 통신연락선을 다시 복원했습니다. 미국의 원로 한반도 전문가인 한미연구소 레리닉시 박사는 북한이 식량 지원을 바라고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they are desperate for some kind of aid. They think they may be able to get from South Korea. This would include food aid.
전문가들은 남북 통신선 연결이 남북 간 대화와 정상회담 그리고 대북 식량 지원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 첩보기관에서 일하다 한국으로 망명한 고위급 탈북자가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공작원이 1990년대 초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국정원은 즉각 관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에서 30년 동안 첩보기관에서 근무하다 한국에 망명한 탈북자가 영국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첩보 활동에 대해 자세히 밝혔습니다. 11일 영국 BBC 방송은 마약, 무기, 그리고 테러, 북한 김정은을 떠나온 군 출신 엘리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국성이라는 가명의 고위급 탈북자를 인터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남성은 BBC에 정찰총국과 노동당 작전부 등에서 30년간 일했다고 밝히며 자신의 임무 중 하나가 한국에 대응하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었고 목표는 남조선의 정치 예속화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990년 초반에는 북한 첩보요원이 5년에서 6년 정도 한국 청와대에 근무한 뒤 무사히 복귀해 노동당 314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당 314 연락사무소는 노동당 작전부 산하 조직으로 위조 달러나 여권을 만드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겸신해도 북한 공작원들이 한국 내 다양한 시민단체와 주요 기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BC는 김 씨의 이런 주장들을 전하면서도 이 같은 주장의 사실 여부는 모두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또한 자신이 황장엽 암살 작전에도 직접 관여했다면서 2009년 5월 한국 망명 전직 북한 관리를 암살하기 위한 테러 대책반 구성 명령이 내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 망명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테러하기 위한 TF팀이 꾸려지고 자신이 직접 지휘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46명이 목숨을 잃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군인 등 민간인 4명이 숨진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정찰총국 간부들 사이에서는 비밀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자랑으로 여겨지는 문제라면서 상부 지시가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도로 하나도 최고 지도자의 허락 없이는 만들 수가 없다면서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은 충성심 경쟁으로 할 일이 못 된다는 겁니다. 또한 김 씨는 자신이 북한에 있을 때 마약을 제조해 판매하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현금을 혁명자금으로 당시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마약을 집중적으로 만들 때는 1990년대의 고난행군 시절이라면서 자신이 외국인 3명을 북한에 데려와 마약 생산기지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북한이 숙련된 해커 6,000명으로 구성된 군대를 창설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미 1980년대 사이버 전쟁 대비를 위해 김정일이 신병 훈련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김 씨는 6년제인 모란봉 대학에서 전국의 인재를 선발해 특수교육을 시키고 있다면서 이 조직이 지난 2014년 소니 영화사를 해킹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특권층으로 살았던 북한에서의 자신의 삶과 탈북 배경도 소개했습니다. 자신은 김정은의 고모에게서 벤츠 차량을 받아 사용했고 북한 지도자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자유롭게 해외를 돌아다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희귀금속과 석탄을 팔아 현금 수백만 달러를 모았고 결혼을 통한 정치적 인맥 덕분에 여러 정보기관을 오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해외에 있던 지난 2013년 장성택 처형 소식을 접한 후 신변의 위험을 느껴 한국 도피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했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0.01%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전략에 따라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BC는 김 씨가 지난 2014년 탈북에 서울에 거주하며 현재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기관에서 일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김 씨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봐 극도로 신경을 썼으며 취재진 가운데 두 명만 그의 진짜 이름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국정원은 즉각 북한 첩보요원의 1990년대 초 청와대 근무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보도와 관련 국정원은 탈북민 신상 주장에 대해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사전이 최근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을 반영해 오빠 등 한국어 단어 26개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빠란 단어를 사용하면 최대 2년 노동교화형에 처할 정도로 한류 등 외부 문화를 배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84년부터 출판된 영국의 세계적인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최근 홈페이지에서 한국어 단어 26개를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이 추가한 단어는 한국인들이 요즘 많이 쓰는 오빠, 대박, 먹방에서부터 K-드라마, 한국식 영어 표현인 스킨십, 파이팅 등 음식과 음악, 전통, 대중문화 용어들입니다. 11세기부터 현재까지 영어권에서 사용한 60만여 개의 단어와 의미, 변천사를 보여주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 측은 우리 모두 한류의 정점을 달리고 있다며 이것은 영화, 음악, 패션뿐 아니라 언어에서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BBC와 미국의 CNN 등 주요 영어권 매체들은 세계적인 K-POP 그룹인 방탄소년단 BTS,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 최근 전 세계 드라마 팬을 사로잡은 오징어 게임 등 한국 문화 열풍이 이제 세계적인 사전에까지 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 출신으로 한국어 등 4개 국어를 구사하는 그레그 스칼라트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8일 BOA에 옥스퍼드 영어 사전의 한류 용어 추가 등재는 개방과 교류가 경제 발전과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공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는 선진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죠. 개방적이고 많이 발전해온 한국이 외래어를 많이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한국어는 다른 나라에서 외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열린 세상, 문화교육, 그게 한국의 경제, 사회, 정치 발전 수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런 한류 등 외래 문화 접근을 중대 범죄로 여겨 처벌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 300여 개 단체가 연대한 4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유엔 회원국들에 보낸 공개 소환에서 북한 지도부가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제정 등으로 외래 문화를 범죄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청년들의 외국 말투와 머리 모양, 복장까지 단속하고 한국 등 외국 매체를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도 최대 15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특히 유통의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어 주민들의 기본권이 더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국가정보원은 지난 7월 국회 보고에서 북한 지도부가 비사회주의 투쟁 명목으로 청년 옷차림이나 남한식 말투, 언행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보고를 받은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입니다.
김정은은 당 전원회의에서 보다 공세적으로 사회주의 수호전을 전개할 것을 지시했고 당국은 청년들의 옷차림과 남한식 말투 등 언행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남편을 오빠라고 한다든지 오빠라고 쓰면 안 된다. 여보라고 써야 되고 남친 쓰면 안 되고 남동무라 불러야 되고
남편이나 남친 등을 오빠로 부르는 등 한국식 말투를 쓰다 적발되면 혁명의 원수로 낙인 찍혀 최대 2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도 최근 김정은이 K-POP을 북한 젊은이들의 복장, 머리 모양, 말, 행동을 타락시키는 악성 암으로 규정했다며 북한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류의 영향력이 김정은에겐 사회 장악력에 대한 위협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케이터 연구소 덕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외교안보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문에서 북한 전체주의와 케이팝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한국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두려움이 커지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등 외국에 사는 탈북민들은 대부분의 지구촌 주민들이 즐기는 한류를 범죄로 처벌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에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출신으로 영국 의회에 근무하는 티머시 조 씨입니다.
많이 화가 나고 이런 어이가 없고 상당히 BTS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국에서 거의 없고 그리고 파라사이트 영화도 그렇고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북한이 딱 하나일 것 같아. 그런 말을 언급한다고 감옥에 보내는 나라는 그리고 진짜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냐고 이런 질문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국 친구들은.
조 씨는 8일 BOA에 자신이 생각하는 걸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현하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젊은 지도자가 청년들의 눈과 귀를 막는 것 자체가 잔인하고 위선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K-POP을 악성 암으로 규정하면서 본인은 정작 지난 2018년 한국의 여성 K-POP 그룹인 레드벨벳의 평양 공연 때 일정을 바꾸면서까지 공연을 보고 이들과 악수까지 하는 등 이중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평양 엘리트 출신으로 제3국에 거주하는 대북 소식통은 10일 BOA에 한국 대중문화 단속은 과거부터 지속된 것으로 새삼스럽지 않다며 하지만 해외에 나오면 이런 조치가 너무 황당하다는 걸 금세 깨닫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과거 한국의 신상옥 감독이 평양에서 제작한 영화 의적 홍길동이 떠오른다며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듯이 오빠를 오빠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북한은 조선시대와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외 파견 북한인들 중 기성세대는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자신 같은 청년 세대는 K-POP을 매우 좋아한다며 자신은 이런 세계적인 한류 문화를 긍지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트 총장은 남북한의 상황은 매우 대조적이라며 북한 지도부가 진정한 인민대중 중심을 실현하려면 비사회주의 척결이 아닌 외래 문화 수용을 통해 발전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매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탈북 여성 권수정 씨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권수정 씨의 마지막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장양희 기자입니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1997년 중국으로 건너간 권수정 씨는 북송대기를 세 차례 또 탈북을 거듭했고 가난과 기근에 찌든 땅을 빠져나오긴 했지만 중국이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20대 청춘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다림 끝에 중국 땅을 떠날 수 있었고 태국 난민 수용소를 거쳐 2009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돌아보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억울함이 치밀어 올라 그 응어리가 가슴 한켠에 남아있지만 그러기에 지금의 삶이 더 값진 것이라는 40대 여성 권수정 씨. 수정 씨는 자신이 누리는 시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슴 속에 담고 사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제가 진짜 친구가 있었는데 중국 있을 때 천진에서 군복을 입은 채로 탈병을 한 거죠. 그 애가 저보다 한 4살을 어리는데 탈병을 했어요. 군복을 입은 상태로 걔가 그 해령에서 도망을 나왔어요. 제대되기 며칠 안 앞두고. 근데 그 애가 천진에 이렇게 중국으로 오는 게 그냥 호망 올 수는 없잖아요. 팔려간 거예요. 천진 탕산이란데 여자애인데 탕산인데 팔려가서 그 애가 4살짜리 거기서 애가 4살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애가 그래서 걔를 보니까 막 진짜 저도 그때 북한 사람 처음 보고 하다 나니까 한 집에서 같이 살게 제가 불쌍해서 제가 그때 집을 맡은 집에 그 애를 데리고 왔는데 우연치 않게 저게 저 때문에 잡힌 거죠. 저게 제가 딸을 그때 데려왔거든요. 시집에서 딸을 그냥 데리고 나왔는데 시집에서 저를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를 해서 걔는 잡혀갔는데 걔는 군사복무 기간에 도망쳐 나왔으니까 잡혀갔으니까 정치범 수용소로 간 거예요.
애초에 북한에서 태어나질 않았더라면 내가 중국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아니 신고를 한 사람은 내가 아니었는데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은 수정 씨에게 친구의 죽음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살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겠네요. 정치권에서.
네, 그때 걔 집 주소를 삼촌이가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북한에 설 때 연락을 띄었는데 그 부모 아버지가 살았는지 죽은지 모른다고 우린 연락이 안 돼가서 모른다고 그러더래요. 평생 내가 그 아들한테도 내가 죄인이었고 평생 물론 고마운 사람들은 많지만은 기억에 가끔 제일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 죽어서도 얘를 못 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처 진짜 미안하고 죄스럽고 행복해지면 행복해질수록 그런 옛날 과거가 떠올라지고 그리고 뭐 지난 시간들이 되돌아보게 되었고 이게 좋은 추억보다도 가슴 아픈 과거로 남는 거 쉽게 잊어는 안 지더라고요.
행복하면 할수록 떠오르는 아픔들. 수정 씨는 외면할 수 없는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탈북민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북한에 갈 수 있는 날이 오면 고향을 갈 겁니다. 2008년도에 마지막으로 탈북하기 전 봉분도 없는 할머니의 묘가 기억납니다.
할머니가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할머니 좀만 고생하면 내가 이제 할머니 호강시켜줬는데 그 약속 못 지켰어요. 어렸을 때는 우리 할머니는 안 죽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되게 옥척 같거든요, 할머니가. 그때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엄마랑 다 같은 산에 묻었는데 제가 못 찾은 거예요. 하도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산에 나무가 보이는 게 아니고 너무 묘만 많이 보인다고 그 묘도 제대로 못 쓰게 만든 거예요. 그 묘를 이렇게 막 그냥 평평하게 봉분 없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저 할머니가 평생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하다니까 항상 저보고 네가 동생들을 항상 책임을 줘야 된다고 그 말은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 약속을 못 지켜드렸어요. 할머니 그러면 하고픈 말이 진짜 우리를 이렇게 키워줘서 감사하고 근데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 제가 약속을 하나도 못 지켰어요, 우리 할머니한테.
오래전 그 땅에서 지키지 못한 약속은 40대 탈북 여성 수정 씨의 현재의 삶 속에서 지켜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군가 북한 사람 진짜 열심히 사는데 살다 살다 너무 지치고 진짜 살려고 너무 막 진짜 노력을 하는데 안 따질 때 자그만 우리 힘이라도 받침돌이 되어주고 걸음돌이 되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 진심으로 있어요.
미국 생활 올해로 4년. 앞으로 가족들과 함께할 많은 나날들을 바라보는 권소정 씨. 수정 씨에게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저도 한국에서 7년을 살았지만 미국에 지금 4년을 사는데 미국은 남이가 생활에 개인치 않고 터치를 안 하고 오직 자기만이 진짜 완전한 자본주의. 진짜 완전한 자본주의. 제가 그러거든요. 미국이란 나라는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사는 것만큼 경제적으로 따른다고. 저는 거기에 미국에는 돈을 버는 데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 자에는 그래도 정부도 그렇지만 배신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정 씨는 누구든 미국에 온다면 어떤 일이든 성실히 하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도 꾸준함만 있다면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것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거라 말합니다. 암수술 이후 남편의 회사에 나가지 않고 장기간 쉼을 갖고 있는 수정 씨. 요즘엔 요리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는데요.
음식을 하는데 되게 취미 들었어요. 제 동생 같은 저희 집에 그때 와서 된장국 먹었는데 언니 이래가지고 어떻게 시집을 가겠는가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언니 이제 진짜 가정주부 다 됐대요. 음식도 연구하게 되고 이렇게 한번 실패를 한다 뭐 때문에 이게 맛이 없구나 알게 되었고.
2021년 연말을 맞이하는 수장 씨는 가족들과의 연휴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신랑 회사가 크리스마스 때 좀 바쁘고 하니까 크리스마스 지나고 하면은 저기 동생들이랑 같이 저기 그 스키 타러 가겠다 그랬거든요. 우리 올해는 첫눈이 내릴 때 우리 스키장 스키 타러 가자고. 작년은 못 갔어요. 작년은 코로나 돼서 못 가고 올해는 꼭 애들이랑 같이 저기 스키장에 가자고. 여기 눈이 없잖아. 눈을 못 본 지도 좀 몇 년 됐어요.
2022년도 혹시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막내를 빨리 데려와서 잘 케어하는 게 첫째. 저 큰 애들은 괜찮은데 잘 케어하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제 남편한테도 그러거든요.
평범한 40대 탈북 여성의 한 해는 또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권수정 씨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부터는 서부 오레건주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탈북 여성 이연서 씨를 소개해드립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먼저 북한 날씨와 지구촌 오늘 이야기 미국사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대편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16년 10월 10일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설립자이자 초대 교장이며 한국 최초의 장로교 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설립한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가 미국 뉴저지주에서 사망합니다. 한국 이름은 원두, 으뜸원, 막을두, 허물우, 나쁜 것을 막는 힘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제중원에서 의료봉사를 하며 서울 정동의 가옥 한 채를 빌려 고아들을 가르쳤고 이 교육시설이 발전해 연희 전문학교를 설립해 오늘날 연세대가 됐습니다. 1859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1872년 미국으로 이민, 뉴욕대와 뉴브런스위크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1884년 조선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로 선정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활동을 하다 건강이 나빠져 미국으로 돌아와 57세의 나이에 뉴저지주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고 1999년까지 미국에 묻혀있던 그의 유해는 가족 동의하에 한국으로 이장돼 서울 외국인 공동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언더우드 사후에도 그의 후손들은 한국에 남아 의료 및 교육 선교를 펼쳤습니다. 1997년 10월 10일 Take Me Home Country Road, Sunshine on My Shoulder 등의 노래로 유명한 미국 컨트리 음악의 대명사 존 덴버가 53살의 일기로 사망합니다. 비행기 추락사였습니다. 존 덴버는 1943년 미국 서남부 뉴멕시코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래 이름은 헨리 존 도이텐도르프 주니어였습니다. 덴버라는 이름은 자신이 너무 좋아했던 콜로라도주에 있는 로키 산맥 도시 덴버를 자신의 이름으로 만들면서 바꾼 것입니다. 존 덴버가 얼마나 로키산을 좋아했는지 그의 히트곡 Rocky Mountain High에 잘 나타나 있으며 콜로라도주는 존 덴버의 이 노래를 공식 주가로 삼았습니다. He was born in summer of his 미국의 유명 포크송 가수이자 작곡가, 사회사업가, 환경보호 운동가이기도 했던 존 덴버는 알래스카 천연 자연보호에 뛰어들었고 아프리카 구호운동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굶주림 없는 세계를 위한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고 인도주의 활동으로 엘버트 슈바이처 상도 받았습니다. 음악 활동으로는 레코드 월드에서 받은 최우수 남자 녹음상, 1975년 컨트리 음악협회 올해 연예인상 등을 받았습니다. 많은 인기를 구가하던 존 덴버는 1997년 10월 10일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만 상공을 비행하다 자신이 몰던 항공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사망합니다. 사고 원인은 존 덴버가 노련한 비행기 조종사였지만 새로 구입한 비행기 기종에 익숙치 않아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